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9장 말씀은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9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전달하는 대목이고, 그 후에 11장에서 13절 말씀은 예후의 측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예후를 왕으로 옹립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후가 군대를 동원해서 왕이었던 요담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마지막 21절에서 26절까지는 요람 왕을 죽이고 이 예후가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요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지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합의 왕조를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혁명을 일으키고 왕권을 장악한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 후에 이 아합이 이어지고 그 다음 요람 왕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했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가문이 드디어 종말을 구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붓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을 찾아가서 이새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는 그대가 왕이다라고 선택해 주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 예식을 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죠. 이런 기름 부음의 예식이 단순히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세 번씩이나 기름 붓는 예식을 합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베들레헴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어린 목동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그대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하고 지명해 주는 사건이었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데, 그때 두 번째 기름 붓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름 붓는 예식은 바로 유다 지파의 어른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지파의 지도자였던, 그때는 청년 다윗이었죠. 30세 정도였으니까 이 청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소원이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울을 따랐던 지파들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우대하고 죽은 사람 장례도 후하게 지내고 그를 섬겼던 장수들도 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박해하지 않고 우대하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열두 지파의 모든 대표가 모여가지고 세 번째 기름 붓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열두 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가까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봉직을 했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33년 동안 열두 지파 전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 함께 참여했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권력이 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매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 예후가 왕이 되는 건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선지자가 직접 찾아갔죠. 사무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이새 아들을 다 면접하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붓는 예식을 진행했는데 이 사건의 주도하는 인물은 엘리사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 직접 가지 않고 그가 운영하던 선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했었던 젊은 청년 선지자, 선지 학생,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 청년 신학생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리 말씀을 전하고 너는 빨리 돌아오너라 하고 명령해서 청년이 찾아가서 당시의 그 큰 장수였던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붓는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그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고 보겠는데 아마도 이때 엘리사가 너무 노령에 있었기 때문에 거동하기가 불편했고 또 이런 것을 요람 왕이라는 왕이 알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됐던 곳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인데 이 길르앗 라못은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가 상당히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그 호수에서부터 북동쪽 지역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되기도 했다가 아람 땅이 되기도 했다가 서로 좀 세력이 강한 쪽이 늘 뺏고 뺏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곳을 다시 되찾겠다 하고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이 이렇게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갔다. 거기에서 땅도 회복하지 못하고 아합 왕이 아람 군대가 손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는 그런 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자기들끼리 네 분이 생겨서 다 죽고 철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길르앗 라못도 내어주고 완전히 북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국경선을 지키게 했는데 이 수비대를 지키는 이 국경선을 지키는 책임 장군이 예후라는 사람이어서 예후가 이 길르앗 라못에 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접경 지역이었고 또 국가 안보를 감당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는 장수는 가장 충성심이 있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터인데 굉장히 거친 성격의 사람이 예후 장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그 변방 지역을 지키는 장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는 말씀을 엘리사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호렙산까지 40주를 달려서 가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고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는 것이고 둘째가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고 셋째가 엘리사라는 젊은이를 만나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기름 부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직접 시행한 것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 선지자로 삼은 것은 엘리야가 직접 했지만 나머지 두 일은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자신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넘겨진, 이관되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엘리사가 직접 아람으로 가서 아람의 하사일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네가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한 가지 미션이 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인데 이 마지막 일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쿠데타이지 않습니까? 왕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군 지휘관이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쿠데타와 같은 사건인데 이 일이 당장 우연하게 무슨 권력의 충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시행된 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 이것을 엘리사에게 이관시키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면 이 모종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사악한 정권인 아합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예후의 가장 큰 일은 이 아합의 잔재를 청산해내는 그 일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 예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명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장래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 행위가 이 기름 붓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밀실에서 좁은 골방에 들어가서 젊은 청년 선지자가 당시에 가장 그 나라의 대장군이었던 예후를 만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급히 도망쳐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사가 이 사원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한 다음에 빨리 문 열고 도망쳐라.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도망쳐라. 그렇게 가르치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에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선지자가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권력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뭐 각자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고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가 더 문제예요. 항상 우리 교계에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들어가서 밥 못 가는 걸 참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 그런 과정에 좀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죠. 아무 의미 없는 행위들입니다. 아무 의미.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만 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권력에 빌붙어 있으면서 이 일 저 일에 개입하고 간여하고 이권에 연루도 이렇게 하다가 다 교회 명예가 손상되고 하는 것이죠. 권력에 가까이 있어서 교회가 득벌이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 김대중 정부 출범했을 때 그때 우리 교단 이규호 목사님 총회장으로 계셨는데 민정수석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막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민정수석이 묻기를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민정수석이 묻기를 목사님 교단이나 교회에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총회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정부에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를 도울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야 깨끗하지. 그렇잖아요. 청탁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정부에 청탁하기 시작하면 추해지기 시작하고 예속되기 시작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측근이 돼가지고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일, 저 일에 갔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사명 끝났으면 깨끗이 네 본래 자리, 선지 학교의 생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더 이상 그 권력 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속히 떠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이 가서 전하는데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냐? 예후 장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둘이 밀실로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을 예식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큰 사명을 주셨는데 예후의 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예후의 집을 생기게 치면 안 되겠죠. 아합의 집을 치라. 빨리 알아들으셨네요. 근데 아합의 집이 당시 최절정기예요. 왜냐면은 아합의 아들이 북왕국의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합의 외손자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와서 그가 낳은 아들이 아시야 왕인데 이 아시야 왕이 아합의 손자이지 외손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왕국도 북왕국도 다 아합 가문이 장악하고 있을 때 굉장한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합 가문의 혈육들이 남쪽 북쪽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한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너는 이 아합 집을 청소해 내라. 이걸 다 정리해야 된다. 아합을 쳐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전성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데 그렇게 된 까닭을 설명하면서 이세벨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세벨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시돈 두로와 시돈 왕국의 공주로서 아합에게 정략 결혼해서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쪽 지역에 극심했던 종교인 바알 숭배를 도입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게 만듭니다.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호하에 이 아합 종교가 발흥하게 됐고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도 19장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고 저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할 만큼 당시에 이 이세벨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우상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 우상숭배하도록 강요해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여기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무슨 권력 있는 쪽에 뭐 특혜가 있는 것은 뭐 사실이겠지만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한 가난한 농부 나봇이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갑니다. 이 9장의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 나봇이 죽을 때 나봇 한 사람을 죽은 것은 아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상속자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하니까 상속자의 자기에게서 아들까지 다 죽이면서 왕이 그 포도원 하나 그게 뭐로 그걸 빼앗아 갑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괜찮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에다가 다른 사람 우상 숭배에 만들 강요한 죄에다가 선지자들 칼로 죽여서 피 흘리는 숙청을 만든 그 죄에다가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죽이고 했던 이런 죄를 겸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아합 가문을 치고 특히 이세벨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이 여호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온 집이 멸망하리니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아합의 집을 르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의 집이나 바합의 집은 다 왕가였습니다. 여로보암 첫 번 왕조의 주인이었고 바사는 그 다음 왕조이죠.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 대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렇지 못한 북왕국의 역사는 망하고 새 왕조가 나타나고 또 망하고 새 왕조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데 앞에서 망했던 여로보암의 왕조나 바사의 왕조처럼 이 가문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합의 집이 북왕국도 다스리고 남왕국도 다스리는 그런 형세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 요람 왕도 예후에게 죽임당하고 아시아 왕도 그때 부상을 입고 도망하다가 또 죽고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합의 후손 아합 가문의 왕자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아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자기 혈통을 이어받았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그 왕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 유다 왕국에서도 아합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스스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역사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물론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역사가 두려운 말씀이기는 한데 언제든지 이 아합의 가문이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징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만들고 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될 정신과 가치를 날마다 생활 속에 실천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을 뒤집는 이야기였고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고통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요람 왕이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다녀간 다음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측근들이 저 사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것이요. 아닙니다. 지금 말해달라고. 그 자꾸 재촉하니까 예후가 들은 말을 전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시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예후를 높은 계단 위 자리에 앉혀놓고 그 계단에 자기들 옷을 깔고는 하는 말이 그대가 왕입니다. 예후가 우리 왕입니다. 그 즉시로 백성들이 지지하고 찬성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지금 있는 이 요람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왕조에 대해서 1도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죽 신분이 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도 미련 없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그러고 나팔 불고 춤추고 옷 갈아놓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맙니다. 이런 씨앗을 누가 심었겠습니까? 물론 요람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부친과 모친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이 말씀 속에 숨어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오늘 읽은 13절 말씀 보시면 옷을 벗어 폈다라는 것은 충성맹세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등장할, 그런데 아직은 요람왕이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말 한마디도 선지자, 젊은 청년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옷을 벗어 그 앞에 깔면서 만세 부르고 박수치고 나팔 불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합 가문의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과 불신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요. 나팔을 부는 것은 항상 새 왕의 역사가 출발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죠. 담대하게 우린 다 이쪽에 줄 섰다고 다 공개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조는 몰락합니다. 이후에 더 역사가 진행되겠지만 아합 왕조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예후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예후도 그 후에 좋은 일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북왕국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그도 역시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정치인으로서 뭐 한 시대 역할을 감당했지만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긴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은 아합 왕조를 청산해내는 일에 그를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아합 왕조의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반역,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도구로 이 가문을 사용하시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런데 그 맷돌을 완벽하게 갈아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들어보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남왕국, 북왕국 다 지배하도록 자기 후손들 세워서 양쪽에 왕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하루아침에 몰락이 올 것이라고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 세우시고 폐할 사람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누적된 저들의 죄악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 누적된 저들의 폭정과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의를 행하는 것과 정의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한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깊이 교훈받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종교라고 하는 그 특징이 모두 정의를 실천합니까? 사랑을 실천합니까? 여러분 좀 무당들이나 점령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희생을 가르칩니까? 무슨 정의를 가르칩니까? 내 욕심만 채우면 다 되는 거죠. 그런 가치관 가지고는 나도 살지 못하고 세상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신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